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 사무엘상을 또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그 언약궤 그것이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아비나답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은 그 특징이 하나님 앞에 여쭈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참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예요. 다윗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막 따지면은 대통령 취임식 때 막 길거리에 양쪽에 사람들이 막 쫙 있고 막 태극기 막 흔들리면서 대통령이 막 그 청와대에 막 들어가는 거 그 모습 보면 막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성으로 수도로 들어오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는 길에 모여가지고 막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그 성으로 돌아오심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군사적으로 취약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를 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다 하고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여호와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행사였는지 규모만 봐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사람들하고 뭐 절차도 논의했을 겁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 언약궤를 뺏기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언약궤 갖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자꾸 막 그 전염병 생기고 동네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못 살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치나 보다 하고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아다가 실어다가 그 돌려줬거든요. 지금 그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성으로 지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소가 끌고 있는 수레 뒤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지금 그 언약궤를 나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수레에다가 멋진 수레였겠죠. 꽃가마 같은 수레였겠죠.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잘 모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언약궤를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율법에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 자손 중에도 고앗 자손, 그 계열만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어깨에다가 이 언약궤 보면은 이렇게 그 두 개의 이 오늘날 말하면 봉이죠, 봉. 봉으로 된 두 개를 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마들 때처럼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그 모퉁이에서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가야 돼요. 이전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요단강 도하하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딱 적시는 그 순간 요단강이 싹 말랐죠. 그게 언약궤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 직무를 주셨는데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자, 이제 진영이 이동하잖아요. 민수기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나,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15절 한 절만 봐도 맬 것이며, 맬 것이며, 누가요?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15절 보세요. 중간에 성물은 만지지 말다. 그들이, 이거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이제 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그 사건만 봐도 그 요단강 할 때 건너갈 때 분명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왕정 시대가 돼서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이 행사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어오는 이 날을 정말 꼼꼼히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막 병력도 3만 명이나 뽑았으니까 이거 정말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등한시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방법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압니다만 다윗 옆에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막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정 초기 시대잖아요.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거, 이거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명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가문의 두 아들이었던, 이 5절 말씀 보시면 두 아들이었던 웃사라는 사람하고 아요라는 사람이 이제 수레를 몰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사실 이거 알았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이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효는 이 수레 앞에서 그 소를 이끌고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웃사는 수레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가올 화도 모르는 채 막 악기를 가지고 막 언약궤 앞에서 막 연주하는 거예요. 막 빵빠레를 울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고 국가적인 이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컨페티, 막 그 색종이 막 날리는 막 그런 축제 현장처럼 너무나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는 그 언약궤의 이동 현장인데, 문제는 이 8절을 보십시오. 나곤의 타장마장쯤에 갔어요. 이때쯤 딱 갔는데 언약궤를 싣고 갔던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막 쓰러질 것처럼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수레랑 연결돼 있잖아요. 소가 막 비틀거리면서 움직이니까, 뛰노니까 이 그 수레가 막 쿵쾅쿵쾅하면서 수레 위에 있었던 언약궤가 잘못하면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레 옆에 있었던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은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은지라.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웃사는 누가 봐도 그냥 열심히 한 건데요. 하나님 우사는 자기 상식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이거 좋은 마음으로 그 손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 우사를 치셨어요? 저는 이전 고등학교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한 번에 시험 들었어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우사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상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왜 그러셨지? 제가 성경을 몰랐던 거죠. 민수기 4장 15절만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봤던 것처럼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고까지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동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은 뭘 알려줍니까? 여러분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라고 해서 그 섬기는 일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도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회에서요 교회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 뭐 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실 일이 혹시라도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셨다면 아니면 주변에 교회 건축하는 거 경험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알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이미 막 건축한 분이 계시거든요. 나이는 저보다만 두세 살 많으신 분인데 막 건축하는 거 보니까요 막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은데 돈이 교회에서 연관되니까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근데 경기도 화성에서 이제 좀 옛날 이야기예요. 경기도 화성에서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 잘못 걸린 거예요. 비리 공무원한테 걸려가지고 뒷돈을 안 챙겨주면 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게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그 이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건 돈 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돈 안 주면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공공연하게 얘기는 못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돈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교회 건축 승인 안 됩니다. 지금 막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그거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여기 이거 건축하려면 다른 데 다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눈 감고 줍시다. 이게 일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요 결단을 내렸어요. 집사님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거 멈춥시다. 잠깐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이거 추진력을 갖고서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이 브레이크 걸은 꼴이 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막 건축위원회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거 그냥 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 유두리가 없냐 사람이 융통성이 없냐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사람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하고는 못하겠다 막 빠져나가게 돼요. 목사님도 너무 힘든 거죠. 새벽에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 좀 막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이거 타협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 아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비리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교회 건축 허가 승인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화성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신다. 여러분 요즘에 동탄 화성 경기도 엄청 그 큰 도시인 거 아시죠? 신도시로 하나님께서 막 그 새신자들을요 원래 한 5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주에 막 100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를 커버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알잖아요. 목사님의 그 선택을. 이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추진력이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위원회 때 그때 목사님 반대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라이프 레슨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표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알게 하라. 예수를 사랑하게 하라. 예수로 살게 하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예수로 사는 법. 거기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웃사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데 웃사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서 그 언약궤 옆을 막 걸어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그 이 소가 뛰어났을 때 그를 잡았는데 결국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가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요, 열심만 가지고 목회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늘 분별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이, 나는 나름대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겠다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무수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수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절대로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아, 교회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합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테일한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 결과는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 있으니까, 와,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사울 죽입시다. 그게 결과였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이게 신앙인들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거 주님을 위한 것이야 라는 좋은 목표는 갖고 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은 없을까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감으로써, 그러므로 진정으로 귀한 열매,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웃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법을 어기거나 양심을 속이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택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래서 훗날 뒤를 돌아볼 때 손해보는 길이 오히려 유익한 길이었고 기다리는 길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찌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명하신 그 길을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